제3편 기독교 역사 예수 그리스도 강의를 들으시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역사의 지구 역사의 다섯 부분 중에서 이제 두 부분을 마치고 이제 세 번째 부분에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역사를 우리가 처음에는 인류 초기 역사, 초기 역사에 대하여 공부를 했습니다. 초기 역사는 아브라함 때까지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 이후에 성경에 어쩌면 그 핵심적인 중심적인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육적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나고 이제 영적 이스라엘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서기 31년으로 이제 봅니다. 서기 31년 이후에 교회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지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역사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심지어는 진리와 오류도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멸망까지 그 번호로 하면은 36번, 여러분 전체 도표를 보시면 36번까지 했습니다. 약간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러한 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에 이와 같이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교재 38페이지 위에 부분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지금까지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게 편지하는 그 시간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살아 있었다 그 뜻이죠. 어떤 일은 잠들었으며 죽은 사람도 있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나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사건은 비밀리에 일어난 숨겨진 이야기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여러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지 40일 후에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하늘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습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 8절 중에 6절에 보면 그 후에 몇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했습니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 내용을 가리켜서 이제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갈릴리 사람들이 많이 보았거든요. 아마 그때 한 500여 명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보았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한꺼번에 500명이 나타나실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방에 숨어 있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이렇게 저렇게 나타나셨는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대단히 중요한 두 가지 약속을 재확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가지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큰 권능을 받아서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1절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을 수호하는 천사가 한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로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두 가지, 성령이 임할 것이다, 또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올 것이다, 이 약속은 이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몇 차례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것을 올라가시기 직전에 다시 한번 재확인하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드디어 이제 임하시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오순절날이 이르매 저희가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 하니라. 언제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오순절날에. 자, 이제 여기 이스라엘의 절기 공부를 잠깐만 하고 가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나라의 절기가 7개가 있습니다. 7개. 유월절로 절기가 시작됩니다. 유월절. 유월절은 1월 14일입니다. 그 다음에 유월절이, 유월절과 거의 같이 시작되는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21일까지입니다. 이것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 기간입니다. 발효되지 않은 떡을 먹는 기간이죠. 그 다음에 무교절이 15일에 시작되고 바로 무교절이 시작되는 그 다음 날이 요제절입니다. 요제절. 요제절은 1월 16일입니다. 요제절은 뭐를 하는 것인가 하면 이때가 이제 보리 추수를 하고 이렇게 추수하는 기간인데 보리 추수한 첫 수확을 하나님께 흔들어 바치는 그런 절기입니다. 요제절. 그 다음에 이 요제절로부터 50일, 요제절로부터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입니다. 순이라는 게 열이죠. 하순, 상순, 뭐 중순 할 때 그 순이라는 것은 열흘이라는 뜻입니다. 오순이라고 하는 것은 50일인데 요제절로부터 약이 아니고 7주, 7일이 49일이 지나고 나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50일째가. 그래서 요제절로부터 50일이 되는 오순절날은 이제 이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 추수에 대하여 감사하는 그런 아주 기쁜 절기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유대력으로 3월 6일입니다. 이게 이제 봄에 있던 절기고, 이제 가을의 절기는 나팔절이 있고, 그 다음에 대속제일이 있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다음 공부할 때 다시 또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봄절기는 이렇게 유월절, 무교절, 요제절, 오순절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유월절 날 돌아가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희생 그 상징이 있었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1월 14일 날 돌아가셨고, 요제절인 1월 16일에 부활하셨습니다. 1월 14일은 금요일이었고, 1월 15일은 안식일 토요일이었고, 1월 16일은 일요일입니다. 이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얼마 동안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까? 40일. 40일 동안 다니시다가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무엇이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오순절은 요제절로부터 50일이고 부활은 요제절로부터 40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며칠 만에 성령이 오신 것입니까? 며칠 만에. 부활한 지 40일 후에 올라가셨잖아요. 근데 성령은 오순절에 임했잖아요. 이건 50일째 아닙니까? 그러니까 승천하신 지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열흘 만에.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그 철저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을 성취하고 있는 절기들입니다. 여기 절기에 관해서 우리가 아마 다음 공부 시간에 다시 조금 더 실감나게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교회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10일 만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 오순절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탄생한 장소는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신 뒤로 제자들, 예수님께 실제로 교육받은 열두 제자와 다른 신실한 제자들 한 120여 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서로 죄를 회개하고 서로 마음을 합하고 겸비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임재하여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순절 사건이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을 때 그 결과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 우리 늦게 오신 분들 요 교재 3과 좀 없으신 분 좀 받으세요. 3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전도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 말을 제자들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죠.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 날에 제자의 수가 얼마나 더하더라? 3천이나 더하더라. 성령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 했을 때 하루에 수천 명씩 회개하고 침례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요즘도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한 사람 가르쳐서 침례받게 하기가 어떻게 그렇게 힘이 든지 몰라요. 그런데 이 당시에 하루에 수천 명씩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앞으로 이럴 날이 또 언젠가 올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날 이 교회에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먼저 믿은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만큼 똑바로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나 이웃에게 정말 칭송받는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살 때에 그것은 말로 전도하는 것보다 훨씬 큰 위력을 발휘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날마다 믿는 자들의 수를 더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신속하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퍼져가기 시작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대단히 분개하고 또 아주 긴장되었습니다. 유대교를 압도할 만큼 이 기독교가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 하나가 스데반이라고 하는 신실한 집사가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은 것이죠. 성경은 성도들의 죽음을 잠으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죽음을 잠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스데반의 순교는 교회 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기 이제 연도를 하나 또 기록하겠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해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해를 31년으로 볼 때 스데반이 죽은 해는 돌에 맞아 죽은 해는 서기 34년입니다. 이게 서기 34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왜 중요한 해인지 한번 성경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그 교재 중간 약간 윗부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그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입니다. 이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누가 주동적인 역할을 했습니까? 사울이 주동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날인 언젠가면은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아 순교한 그 시대로부터, 그때로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여기 다시 한번 이 도표를 보십시다. 서기 34년까지는 주로 복음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복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서기 34년이 왜 중요한가 하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예루살렘의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하는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이제 피난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져 도망가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방 나라로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해가 언제입니까? 서기 34년입니다. 이 연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 연대를 다루게 될 텐데 어쨌든 서기 34년을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이제 이방으로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기간은 서기 34년에 일단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을 이렇게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주동적인 역할을 했던 사울이 또 다른 곳에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러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러 가다가 노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뭐 이 사건 이야기를 여기서 자세하게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도행전 8장에 이 이야기가 꽤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 사울이 나중에 이름이 뭐가 됐습니까? 바울이 됐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극적인 개종은 교회 역사에 큰 변화를 일으켜 왔습니다. 그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후에 교회를 핍박하던 그 열성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정열로 바뀌었을 때 그 결과가 상당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사람이 참 가진 것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회단체에 이렇게 모임이 있으면 그 모이면 항상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 있죠. 대장놀이 하는 사람들. 개, 뭐 이렇게 부인들이 모여서 개 하면은 꼭 개주하거나 또 이렇게 모이면 뭐 꼭 대표격으로 뭐 이렇게 나서서 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꼭 그런 식으로 믿습니다. 꼭 자기가 뭐 이렇게 주도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그러한 기질을 보셨습니다. 지금 그가 하나님을 거슬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지만 그건 아직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 것이고 그 정신만 제대로 바꿔놓으면 그 열성과 정열을 어디다가 복음 전하는 데 쏟으면 그 결과가 굉장히 클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사도바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극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의 길을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개종을 했을 때에 대단히 큰 역할을 했는데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한 단적인 예로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던 그 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이 뭐라고 대답 얘기를 했는가 하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지금 사도 바울을 가리킵니다. 무엇이라? 연병이라. 연병은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전염병처럼 번져갔습니다. 복음이 누구에 의해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이방으로 신속하게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복음이 로마를 향해서 퍼져나갈 때에 로마 제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자, 여기 이제 다시 좀 도표를 보십시다. 여기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34년 사이에 어디에 핍박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안에 핍박이 있었죠. 이게 서기 34년에 복음이 어디로 나갔습니까? 이방으로 퍼져나가서 로마 전역으로 복음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사단이 이제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박해하겠습니까? 이제는 로마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로마 제국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시대입니다. 여기까지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했고 이제는 로마 제국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자, 교재 40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왜 사단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 수밖에 없는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인간이 창조된 후에 얼마 안 있어서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뱀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여자의 후손이 내 어디를?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기억나십니까?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그랬죠.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자기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치명타를 입고 자기가 이제 패배할 것인데 그 여자의 후손이 오셨잖아요. 이게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그랬죠. 헤롯을 통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유혹하고 시험해가지고 죄를 짓게 하도록.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를 짓고 죽으면 자기 죄값입니다. 죄 없이 사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계속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시험했지만 끝까지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무죄하신 중에 이 흥분하고 성난 폭도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간의 구속사업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이렇게 해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남기시고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럼 이 땅엔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교회라고 하는 것이 생긴 것입니다. 여기 이제 교회가, 예수님은 하늘로 가시고 이 지상에는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교회가 누구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자의 후손이 이제 언젠가 온다고 약속을 하고 갔으니까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옵니다. 분명히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라고 해서 오셨습니다. 한 4천년 걸렸습니다. 이 타락부터 여기까지 한 4천년 정도 지나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또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또 다시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틀림없이 오십니다. 안 믿어도 오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오십니다. 자, 지금 여기다 쓸 것이 많아서 뭐 이 여기를 좀 길게 잡았습니다만 이게 긴 4천년보다 긴 세월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면 누구의 운명이 끝납니까? 이제 사탄의 운명이 끝납니다.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땅에 뭘 다 없애버려야 합니까? 교회를 다 없애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싹 쓸어버려야 복음이 중단되고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 땅에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백성 된 사람들이 없으면 오셔봐야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땅에 거주하는 교회,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조리 죽이려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시대가 열렸는데 처음에는 유대인을 통해서 복음이 박해를 받았지만 나중에는 로마 제국을 통해서 아주 격렬한 박해를 받게 된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40페이지로 넘어가서 이 박해가 로마로부터 시작된 박해는 대개 아주 조직적이고 치밀한 박해는 서기 100년을 전후로 해서 시작이 되었지만 이전 네로 때부터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로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로가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족들까지 사정없이 죽여버리고 자기의 그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주 괴팍한 황제였습니다. 언젠가 이 네로가 이 로마를 한번 싹 다시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말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로마에 큰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역사에 나와 있진 않지만 사람들이 누구를 의심합니까? 누가 불질렀다고 의심합니까? 네로가 로마를 다시 건설하기 위해서 불을 질렀다고 사람들이 의심해가지고 많은 공격을 받으니까 네로가 이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는 이제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화살이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면 기독교인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이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했고 10대에 걸친 로마 황제들로부터 이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고 삽니다. 그 황제들의 이름을 열거해 보면 네로, 베스파시안, 타이터스, 도미시안, 트라얀, 아우렐리우스, 막시미누스, 데시오스, 발레리안, 디오클레시안 이렇게 10대에 걸친 황제들로부터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죽어갑니다. 예수를 믿으면 곧 그것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러한 말씀을 의지해서 죽을지언정 믿음과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아무리 박해를 하고 기독교인을 잡아다 죽이고 또 죽여도 그 수나 세력이 줄어들질 않는 거예요. 41페이지에 보면 그 당시 그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 이해남 씨가 지은 중동세계사 43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신교는 로마의 다신교와 충돌하여 이 일신교는 어느 교일까요? 한 분 하나님만 믿는 기독교입니다. 로마의 다신교와 충돌하여 280년간 역대 황제들의 사정 없는 박해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교도들의 열성과 순교의 붉은 피는 나날이 신도를 늘게 하니 콘스탄틴 황제는 마침내 그 신앙을 공인하였다. 그러니까 10명 죽으면 15명 늘어나고 100명 죽이면 200명 늘어나고 줄질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던 로마의 병정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을 초월한 그 숭고한 모습을 보고 자기도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사형을 집행하던 판사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다하다 안 되니까 전략을 바꿉니다. 여러분 그 배구 선수들 이렇게 배구 시합할 때 보면은 그 감독이 이렇게 작전을 지시해 가지고 작전대로 잘 안 되고 점수가 잘 안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작전 타임 해 가지고 불러내서 작전을 바꾸지요. 지금 이런 일입니다. 소위 이 지금 상황이. 자, 그러면 다시 이 도표를 좀 보면서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서기 100년을 전후로 해서 아주 극심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박해가 기독교를 박멸하는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마귀가 깨닫게 되고 박해를 중단합니다. 일단 이 중단한 해가 언젠가 하면은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밀란 칙령을 내려서 그러니까 밀라노라고 하는 곳에서 한 가지 이제 명령을 선포했다 그것입니다. 밀란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하고 자유를 주었습니다. 몇 년에요? 313년에 자유를 주었다 이것입니다. 자, 이렇게 콘스탄틴 황제가 자유를 준 배경을 여러분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괜히 갑자기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 배경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교재를 좀 잠깐 보십시다. 밀란 칙령의 배경. 콘스탄틴 대제가 41페이지입니다. 중간 조금 위에 부분. 콘스탄틴 대제가 그리스도교의 자유를 선언하고 로마의 국교로까지 공표했던 데에는 그만한 까닭이 있었다. 그는 로마 제국의 4대 경쟁자 중에 하나였던 맥센시우스와 전투 대치 중 꿈을 꾸게 되었다. 꿈속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첫 두 글자, 얼른 볼 때는 무슨 자입니까 그것이? XP처럼 보이는데 XP는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두 글자와 이 군호로 정복하리라는 글을 꿈속에서 자기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쓰면 헬라어. 신약성이 헬라어로 되어 있죠. 네, 크리스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크리스토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근데 이 앞에 첫 두 글자를 대문자로 쓰면 X처럼 보이는 요 자와 P자처럼 보이는 이 자가 됩니다. 이게 앞에 두 글자예요. 발음으로 하면 요 앞에 거는 헬라어 알파벳으로 키자고 요거는 로자입니다. 요건 키고 요거는 로예요. 로. 그래서 이 두 글자를 겹쳐서 군대의 기호를 만들었습니다. 로마 군대, 이 콘스탄틴 황제가 이끄는 로마 군대의 기호를 이걸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이거 보고 이제 PX라고 그러죠. PX. PX라고 하면은 너무 모르는 겁니다. 이건 PX는 뭐 미군 부대 물건 파는 데고, 이건 키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낱말의 첫 두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시를 이제 군인들 방패와 철모에다가 다 그렸어요. 자기가 꿈에서 이걸 봤다고. 그래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큰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딸에는 누가 이기게 해주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이기게 해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동안 기독교를 박해하다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자유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탄의 전략이 있었다 이것입니다. 기독교에 자유를 주면 기독교가 좋아질 줄 알았는데, 기독교에서는 실제로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자유롭게 되면서부터 기독교는 타락하게 되고 세속화되고 교회가 점점 버려져 갑니다. 참 이상해요. 이 기독교의 생리를 보면 개인도 그렇고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외부로부터 박해가 오면 교회가 딱 연합해서 박해와 투쟁을 하니라고 신앙은 순수해지고 연합이 되고 발전을 합니다. 근데 박해가 딱 멎으면 해이해지고 싸우고 자체적으로 그렇게 돼요. 역사가 늘 그랬습니다. 근데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교회 열심히 나가려고 할 때 남편이 막 못 나게 하고 박해하고 막 성경책 찢어집어 던지고 하면은 여기에 지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성경책도 갖다 붙여서 또 몰래 남편 없을 때 성경 보고 기도 못하게 하면 또 입을 뒤집어 쓰고 또 몰래 기도하고 그러는데 마음대로 교회 다니라고 하면 그 다음에 성경에 먼지 솔솔 쌓이고 그 다음에 기도도 잘 안 하고 그렇게 됩니다. 사람이 이상해요. 313년에 박해가 멎었습니다. 교회는 세속화되고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었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영국에서 한 어부가 청어를 잡아다가 시장에 갖다 팔았습니다. 근데 다른 어부들은 다 죽은 청어를 가져오는데 이 어부는 산 걸 가져옵니다. 값을 몇 배로 받습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그 당시 기술로는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으면 런던 시장까지 들어오면 오다가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 꼭 산 걸 가져와요. 나중에 돈을 많이 번 다음에 자기 비밀을 공개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산 걸 가져오는지. 친구들에게 나는 고기를 잡으면 고기통 속에다가 큰 메기를 한 마리씩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이 사람아 그거 집어넣으면 청어를 다 잡아먹게. 먹어야 몇 마리를 먹나. 한 서너 마리 먹으면 배가 불러가지고 그냥 씩씩거리고 통 속에 있대요. 그러나 그 청어들은 자기를 잡아먹는 메기가 통 속에 있으니까 긴장이 돼가지고 계속 이리 튀고 저리 튀고 도망가고 그냥 끊임없이 움직여 돌아다닌다는 게 무서워가지고 긴장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오면은 런던 시장까지 와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고기통 속에 편안하게 실려온 고기들은 오다가 다 죽고 통 속에서 메기의 환란과 핍박을 받고 오던 고기들은 다 살아오더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환란이나 핍박이 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서서히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일 때문에 오는 환란이나 핍박이 있으면 그것과 거스려 싸우면서 우리의 신앙은 더 단단해지고 더 발전하고 더 순결해지면서 신앙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고생하는 것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건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신앙 때문에 어려움이 올 때는 기쁜 마음으로 대처하시면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것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세속화되기 시작했는데 이 세속화된 교회의 상당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교회 안으로 이교도들이 많이 몰려 들어왔다 이것입니다. 황제가 기독교를 장려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 성직자들에게 상당히 좋은 권한과 특권을 부여하고 기독교인들이 유리한 세계가 되니까 이방 종교를 믿던 사람들이 다 뭐가 됩니까?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방인들이 기독교인이 돼봐야 그게 순간적으로 어떤 기분이 지나지 않지 이방인들이 기독교인화 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수많은 이방인들이 기독교로 들어왔습니다. 그 수가 원래 있던 기독교인들보다 이방인으로 있다가 개종해서 기독교인 된 사람 수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전체 흐름이 누구 스타일로 돌아갑니까? 이방인들 스타일로 교회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방 종교의 여러 제도와 사고방식이 교회 안으로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한 역사가는 말하기를 이 당시 로마에는 기독교인 아닌 사람도 없었고 거의 진짜 기독교인도 거의 없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제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부패한 기독교 풍토 속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것을 잘 주시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 수가 많아지니까 재산이 많아지니까, 그렇죠? 교인 수가 점점 많아지니까 재산이 많아지겠죠? 재산 다툼이 있고, 성직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정치적 권한을 주고 힘을 부여하니까 성직 싸움이 벌어집니다. 서로 자리를 차지하려고. 여러분, 교회가 성직 싸움 벌어지고 이권 다툼이 생기면 이미 그거는 세상보다 더 악한 상태로 버려집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아주 심하게 이제 타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의 그 당시에는 목사라고 하지 않고 감독이라고 했습니다. 비숍. 감독이라고 했는데, 어느 교회의 감독이 힘이 제일 클까요? 교인 수가 많은 교회의 감독이 힘이 제일 큽니다. 이렇게 목사들 모여서 회의하면요, 교인 한 50명 모인 교회 목사가 이야기할 때하고 교인 한 500명 모이는 교회 목사가 이야기할 때하고 그 힘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전혀 다릅니다. 비중이 달라요. 이 당시 어느 교회가 제일 컸는가? 로마 교회가 제일 컸습니다. 로마에 사람이 많고 중심 도시니까 로마 교회가 제일 컸기 때문에 로마 교회의 감독의 권한과 힘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재미있는 일이 하나 또 있었는데, 330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수도를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옮깁니다. 수도를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곳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수도가 뭡니까? 수도. 수도는 머리가 있는 도시라 그거죠? 왕이 있는 곳이 수도입니다.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청와대를 대전으로 옮기면 우리나라 수도가 어딥니까? 대전입니다. 서울이 아닙니다. 왕이 있는 곳이 수도예요. 콘스탄틴 황제가 수도를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옮기니까 로마에서는 누가 제일 힘 있는 사람이 됐을까요? 로마 교회 감독이 제일 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힘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교황권의 출발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로마 교회가 이렇게 타락한 풍토 안에서 로마 교회가 큰 힘을 가지고 이제 세계적인 힘을 가지고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역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 그러면 자연적으로 지금 이 로마시에서 힘을 얻게 된 로마교회 감독이 이제 정치도 간섭하고 군사적인 문제도 간섭하고 종교도 간섭하고 다 간섭을 합니다. 이 카톨릭의 모체가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인데, 카톨릭은 세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이거 잘 보세요. 카톨릭은 기독교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카톨릭은 이교적인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기독교에 수많은 이교도들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정치적 힘과 권한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성경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찾습니다. 기독교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교적인 요소가 가득 차 있습니다. 천주교의 그 뭐 이 성당을 장식하는 것이나 그 사제들이 이렇게 가운을 길게 입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은 다 옛날에 이교의 제사장들이 하던 복장입니다. 수많은 이교적 제도와 풍습이 천주교 안에 아직도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정치적 힘이 대단합니다. 그 대통령 선거하고 뭐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추기경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요. 특히 필리핀 같은데 이런 데는 절대적입니다. 거의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미국의 천주교인이 지금 6천만이 넘습니다. 미국의 천주교인이 2억, 미국 인구가 한 2억 6, 7천 됩니까? 그 정도 되는데 천주교인이 6천만 내지 7천만입니다. 그래서 또 이 천주교는 하나의 국가로 존재합니다. 바티칸이라고 하는 조그만 그 도시가 국가의 기능을 하고 대사를 받기도 하고 대사를 파견합니다. 그게 국가예요. 정치 국가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거주하는 주미 교황청 대사 말 한마디가 미국 대통령이나 뭐 의원들 선거하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교황청의 말이나 교황의 말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미국이. 그렇게 돼버립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가톨릭이 옛날에도 가지고 출발했고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가톨릭이 성립이 되는데 이때 무슨 일까지 이제 겹쳤는가 하면 지난번에 이미 설명되었습니다만은 이 종교적인 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321년에 이미 한 가지가 일어났습니다. 321년에 일요일 휴업하는 명령을 콘스탄틴 황제가 내렸습니다. 콘스탄틴이 일을 많이 했어요. 했다고 하기보다는 일을 많이 저질렀어요. 콘스탄틴 황제가 밀란 칙령 내려서 교회 타락했죠. 예배 드리는 날을 공식적으로 국가적으로 정해줬습니다. 일요일로 정해줬습니다. 일요일 휴업이 이렇게 해서 시작됐고 그 다음에 330년에 저쪽 수도를 옮겨감으로 로마 교회 감독의 지위가 급격히 향상되면서 이제 교황의 이제 힘이 시작된 것이고 많은 일들을 저질러 놨습니다. 이 콘스탄틴 황제가. 그 일요일 휴업에 대한 명령을 여기 이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교재 42페이지 재료에 보면 존경할 만한 이 태양의 날에 모든 판사들과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휴업하도록 하라. 그러나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하늘이 마련해주는 것들을 상실하지 않기 위하여 씨를 뿌리거나 포도나무를 재배함에 그토록 적합한 날이 없는 때가 자주 있으므로 적기를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날에 일요일이죠. 자유롭게 농경에 종사할 수 있다. 농민들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어느 날 휴업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까? 거기 일요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이 존경할 만한 이 무슨 날에? 태양의 날에. 태양의 날이 썬데이죠? 예? 썬데이. 태양이죠, 써니. 태양의 날에. 일요일입니다. 쉬어 봐라. 이건 사회 제도에 대단히 큰 변혁을 일으켰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유지가 돼서 오늘날도 우리가 누구 말 듣고 있는 것입니까? 콘스탄틴 황제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고 묘하죠? 이게 사탄의 전략이었습니다. 이제 서서히 교황권이 확립되기 시작합니다. 이 교황권이 확립되어 가는 과정에 반대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교권이 양분되어 있었는데 두 파가 있었습니다. 아다나 시우스파가 있었고 아리우스파가 있었습니다.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이 주체 세력은 아다나시우스파였고 아리우스는 교황을 대적하는 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우스파에 속한 종족들이 항상 걸림돌이 됐어요. 자, 요거를 조금 지도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지도가 잘 그려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 어디가 어딘지 대충 분간이 갑니까? 이게 이제 지중해예요. 이게 유럽이고 영국이 이쪽에 있고요. 이탈리아고. 지금 이 로마 제국은 서서히 망해갑니다. 그렇죠? 교황의 힘은 점점 커져가고 로마 제국은 망해갑니다. 476년에는 서로마가 완전히 10조각으로 나누어져서 나라가 분열돼서 망합니다. 여기 이제 스페인, 뭐 포르투갈, 뭐 이탈리아, 뭐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여기 있죠. 그 당시 열국은 뭐 여러 종족들로 되어 있어요. 앵글로색슨, 또 뭐 롬바르드, 뭐 수에비, 동코토, 소코토 되어 있는데 지금 교황에게 적대 세력으로 남아있던 세 종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프리카 북쪽에 있던 반달족하고 이태리를 중심으로 있던 헤룰리족하고 요 로마 이쪽 가까이 있던 동코트. 이 세 종족이 교황권의 적대 세력인 아리우스파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종족을 정복을 해야 교황이 마음대로 이렇게 펼쳐나갈 수 있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로, 이쪽에 이제 동로마가 있었는데, 동로마의 힘을 빌려서 43페이지, 교재 43페이지 보시면, 제일 꼭대기입니다. 493년에는 어디를? 헤룰리를, 534년에는 반달을, 반달족속을, 538년에는 어디를? 동코트 족속을 정복시킴으로 모든 교황의 적대 세력을 이제 다 물리치고 교황의 시대가 열립니다. 몇 년에? 538년에. 이게 왜 538년을 잡는가? 538년에 동로마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이탈리아의 증원군을 상륙시켜서 티베르강 밀비안 다리에서 동코트 쪽을 공격해서 격퇴시켰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교황의 적대 세력으로 남아있던 동코트가 언제 정복되었습니까? 538년에 정복되었고 이때로부터 교황권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유럽 세계 나라들을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했고 종교 암흑시대가 이렇게 해서 열렸다 이것입니다. 그 도표를 보시면 지금까지 드렸던 복잡한 역사가 요 한 그림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잠깐 복습하고 갈까요? 서기 31년에 뭐가 시작했습니까? 기독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다가 서기 100년을 전후로 해서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죠. 200년 이상 박해를 받다가 언제 박해가 멎었습니까?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박해는 멎었습니다. 박해가 멎으면서 교회가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세속화되고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330년에 로마 수도를 어디로? 콘스탄티노플로 옮겨가면서 누구 권한이 커졌습니까? 로마 교회 감독의 권한이 커졌습니다. 335년에 카톨릭 교리가 확립이 되고 카톨릭 교회가 확장이 되면서 392년에는 카톨릭이 로마의 국교로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점점 쇠퇴하기 시작했고 476년에 소로마는 멸망했습니다. 교황권이 커졌고 드디어 아까 말씀드렸던 538년에 마지막 저항 세력이었던 동코트를 동로마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격퇴시킴으로 538년에 교황이 세계의 머리로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 세상은 암흑시대로 접어듭니다. 종교적으로, 과학적으로, 교황 마음대로 합니다. 특별히 성경을 다 엎어버리고 마음대로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성경은 보지도 못하게 합니다. 여기 대표적인 몇 가지 교리가 어떻게 변질되었고 망가졌는지 몇 개만 소개하자면 제일 첫 번째로 안식일 계명을 바꿨습니다. 일요일은 아까 여기 일요일 휴업령 321년에 내렸다고 그랬죠? 왜 이것이 쉽게 만들어졌는가 하면 기독교 안에 이교도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주로 이 당시 이교도들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느 날에 태양에게 예배하는 줄 아십니까? 태양의 날에, 썬데이에, 일요일에 예배합니다. 옛날에 일요일에 예배드리던 습관이 이제 교회로까지 몰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배일을 안식일,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꾸는 역사가 이 교황권에 의해서 사실상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321년에 칙령을 내렸지만 그 321년에 일요일 휴업령을 내렸지만 그 뒤로 교회가 회의를 몇 번 거쳐서 마침내 교회가 일요일을 정식 예배일로 결의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 공부는 지난번에 우리가 다 했습니다. 두 번째, 593년 교황 그레고리 1세가 연옥서를 만들어서 발표했습니다. 다 성경에 없는 것들입니다. 연옥설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소크라테스가 가르치던 하나의 철학적 가설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지식을 바르게 제대로 잘 깨달은 자의 영혼은 어디로 간다? 천당으로 간다. 깨닫지 못한 무식한 자의 영혼은 지옥으로 간다. 어중간히 깨달은 중간적인 영혼은 어디로 간다? 연옥으로 간다. 그게 철학적 하나의 가설이고 추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철학 사상을 빌려서 교회가 교리로 만들어 놓은 것이 연옥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악한 영혼은 지옥에, 선한 영혼은 천국에, 아주 악하지도 않고 아주 선하지도 않은 영혼은 어디에? 연옥에. 근데 대개 다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 간 것 같겠어요? 기분이 아주 악하지도 않고 아주 선하지도 않지요? 대개 다? 그럼 대개 다 연옥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교리를 만들었는데 연옥에 있다가도 밑에 가족이나 친척들이 어느 정도 헌금을 하면 어디로 갈 수 있다? 천당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돈을 벌어들이는 하나의 수단이었죠. 44페이지 가면 마리아를 여신처럼 숭배합니다. 여러분 천주교 가보면 예수님보다 누가 더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까? 마리아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신처럼 되어 있고 예수는 맨날 허구한 날 아기로 남아있어요. 마리아가 안고 있는 아기예요. 예수는 마리아가 높임을 받습니다. 예수보다. 물론 그들이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외관상 보기에 틀림없이 그렇게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왜 교회 안으로 들여왔느냐 이것입니다. 이 교회가 타락하게 가는 과정에 로마와 이렇게 친교를 맺고 로마와 이렇게 친분 관계가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면서 이교의 신들은 대개가 다 여신이 있습니다. 여신. 그리스 신화를 보면 그 신들의 세계에 꼭 여신이 등장해가지고 신들의 관계가 대단히 복잡합니다. 부도덕하고. 그래서 이방신들을 예배하는 신전에 가면 반드시 예배의 마지막 부분은 축제와 함께 부도덕한 성행위가 의례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신전 양쪽 방에 그 창녀들 방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부도덕한 방법으로 그 신들에게 예배하고 제사하고 축제를 합니다. 그럼 자기가 섬기는 신들도 여신이 있어야 또 그런 관계가 복잡해 자기네들도 양심에 별로 가책을 안 받으니까 언제나 이교의 신들에는 여신이 달라붙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에도 여신을 하나 들여오자 해서 착안해서 들여온 존재가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신이 들어왔어요. 근데 마리아가 그 예수를 안고 있는 모습도 그게 이교에서 들어온 거예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마리아 숭배는 고대의 어머니 여신 숭배를 모방하여 만든 것이다. 좌측에 그림 있죠? 애기 안고 있는 그림 있죠? 왼쪽에 바벨론의 여러 기념비에 나타나는 여신 세라미스가 그녀의 아들 담무스를 팔에 안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은 바벨론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여신이 아들 신을 안고 있는 그림이나 상들이 나와요.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지면서 그 어머니와 어린이 숭배 사상을 세계 여러 나라에 퍼뜨렸습니다. 제가 그 그림도 여기다 좀 실어보려다가 뭐 자리가 좁아서 못 실었는데 인도에도 이런 그림들이 나옵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런 그림들이 나오는데 그 오른쪽에 보는 것은 이제 천주교에서 그려놓은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장면인데 이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의 그 대부분의 의식과 모양과 신앙의 형태는 이교에서 온 것들이 거의 다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기독교보다도 불교에 훨씬 가깝습니다. 그 공통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뭐 양쪽 다 독신으로 산다든가 성직자가 여성이 있고 수녀가 있다든가 묵주가 있고 염주가 있다든가 향을 피우고 제사를 한다든가 이런 그 다음에 이게 가운 이게 길게 늘어지는 옷을 입는다 이 대부분 다 이게 이교와 비슷해 형태가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거기서 왔고 묵주기도도 1090년 피터 헤르밋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안해서 이제 염주 굴려가며 기도하는 거 불교의 묵주 있죠. 종교재판소가 1184년에 베로나 종교회의에서 결의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단 제거용으로 이단으로 의심이 되면 종교재판 해가지고 천주교 말을 복종하든지 가차 없이 처벌하든지 종교재판소는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재판소였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제가 그 고문하는 장면이나 사람 죽이는 장면을 일일이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끔찍해서 아주 처참한 곳이었습니다. 침례를 세례로 바꾸는 일도 가톨릭 시대에 이루어졌습니다. 물에 잠그는 성서적 침례 예식을 붓거나 뿌리는 약식으로 12세기 이후에 바뀌었습니다. 교회가 이를 자유롭게 시행할 수 있다. 성경대로 할 필요 없이 그렇게 해서 바꿔놨습니다. 면제부 판매 11세기 남부 프랑스에서 처음 시작되는데 1040년 베네딕투스 9세에 의해서 정식으로 면제부 판매가 인가가 됐고 나중에는 이것이 어디에 이용이 됐는가 하면 여러분 그 유럽에 혹시 가신 분들은 그 성당의 건물들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웅장하고 화려하고 그 조각이나 모양이 대단합니다. 그게 몇 년 만에 되겠습니까? 몇십 년씩 100년 이상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 유명한 성베드로 성당의 공사가 100년이 지나도 완성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거창하게 시작을 했는지. 나중에 공사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레오 10세가 성당을 완공시키기 위한 공사비 조달을 위해서 1506년부터 면제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죄 용서받으려면 뭘 하라? 쪽지를 사라. 참 요즘 그런 일을 했다가는 아마 세계 언론에 벼락을 맞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는 워낙 암흑시되고 교황의 힘이 워낙 크니까 마음대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화채설 1215년 제4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승인받아서 교황 이노센트 3세가 공포했는데 이것은 그 성채 미사 이렇게 떡을 신부가 그 교인들의 입에 넣어주는 순간에 그것이 실제 예수님의 살로 바뀐다는 참 해괴한 이론입니다. 참 별걸 다 만들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까지 이렇게 밝고 찬란한 문명시대에도 이것을 믿고 있다는 것이 참 이상야릇한 것입니다. 참 이상한 거예요. 고해성사 1215년 교황 이노센트 3세에 의해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대신에 신부에게 죄를 고백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 이런 결의를 해놨습니다. 고해성사. 하나님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휘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가 다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여 예수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부에게 고백 성사를 해서 죄를 용서받으라는 말은 완전히 신부에게 묶여버립니다. 자기의 은밀한 죄를 다 내놓으니까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일도 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1229년 발렌시아 공의회에서 일반 신도들에게 뭘 금지시켰습니까? 성경을 보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경을 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암흑천지입니다. 성경을 금지시키고 심지어는 성직자들도 성경을 거의 못 봤습니다. 성경은 라틴어로 기록이 돼가지고 도무지 일반인들은 근처도 가지 못했고 거의 성경은 캄캄한 세상이었습니다. 영혼불멸설 이것도 처음부터 나온 교리가 아닙니다. 1513년 교황 레오 10세가 클레멘트 5세에 의해서 채택된 영혼불멸 사상을 상당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제5차 라테란 종교회의에서 교리로 선포하고 영혼불멸을 믿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고 이단으로 규정하고 징벌하는 결의를 1513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교황은 왕중의 왕이다.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한 것입니다. 이러한 오류들을 따르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종교 재판에서 박해하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천년 이상 계속되었습니다. 한 사례를 보면 45페이지에 스페인에서만도 종교 재판에 의하여 고난당한 사람들은 산채로 화형당한 사람이 31,912명으로 헤아려졌고 소위 복종하도록 강요된 참여자가 29만 1,450명으로 계산되었다. 알비젠스인들의 대학살에서는 100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 제수이트 제도가 확립된 지 30년 동안에 90만 명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살해당하였다. 네덜란드에서는 알바공의 지시에 따라 3만 6천 명이 보통 집행자들에 의해 신속히 사형에 처해졌는데 알바공은 이러한 행위를 자랑했다. 찰스 5세 치하에서는 5만 명의 프랑드린들과 독일 사람들이 교수형과 화형과 산채로 매장당했다. 이 많은 숫자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였습니다. 실제로 자세한 그 박해사를 기록해놓은 책에 보면 이 카톨릭 세력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이 유럽 쪽에서 약 5천만이에요. 남아메리카 쪽에서 한 5천만, 1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핍박의 와중에서도 아주 소수의 무리가 진리를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노아 당시의 노아처럼 아주 소수가 진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알비젠스인들, 왈덴스 교도들, 존 위클립, 허스 제롬, 모라비아 교도들, 메소나이트 단체 이러한 아주 용감한 사람들이 진리를 계속해서 수호해왔고 하나님의 말씀이 꺼질 듯 했지만 꺼지지 않은 채 계속해서 유지되고 보존이 되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누가 나타났습니까? 루터가 나타나서 1517년에 종교개혁의 불길이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 시작할 그 상황은 뭐 그렇게 루터 자신도 그 루터 자서전을 보면은 루터 자신도 자기가 지금 시작한 일이 이렇게 크게 번져나갈 줄은 몰랐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 교황권이 하고 있는 잘못된 것들을 95개를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그가 교수하고 있던 위텐부르크 대학 교회 문에 이렇게 붙여놨을 때 그 불길이 이제 유럽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95개 중에서 몇 가지 이제 대표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21조에 보면 사면부의 옹호자가 말하는 사람은 교황의 사면에 의해 모든 벌에서 면제된다고 하는 것은 틀린다. 이게 지금은 뭐 자연스럽게 들리지만 그 당시는 정말 그 목숨 걸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27조 상자 속에서 동전이 쨍그렁거리자마자 사람의 영혼이 연옥을 떠나 천국으로 간다고 설교하는 것은 황당무계하다. 지금은 황당무계하지만 그 당시로서는 이거 큰일 날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루터가. 36조 고백하는 마음을 갖는 모든 그리스도교 신도는 사면부를 받지 않아도 벌 혹은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그런 것들을 이제 발표했고 그것이 이제 개혁의 불길로 번져나가서 수많은 개혁자들이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천주교의 잘못된 교리들을 끄집어내서 개혁하고 고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그 거대한 천주교 세계에서 가만히 방치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반종교 개혁을 일으키기 위한 세력으로 시작된 것이 제수이트, 우리말로 하면 예수회라고 하는 조직단체입니다. 이 예수회는 제수이트나 예수회나 같은 것입니다. 1534년 스페인 바커스 지방의 귀족 출신 이그나시우스 로욜라가 6명의 동지들과 함께 창설해서 시작했는데 1540년에 교황 바오로 3세가 정식으로 그 단체를 인정했습니다. 이 예수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임무는 가톨릭 신앙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황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회 활동 결과 종교 개혁은 대단히 큰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수이트는 교황을 거의 신격화시켜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교황에게 절대 복종하도록 강요하는 역할을 함과 동시에 교황권의 목표를 달성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충성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진 집단입니다. 나중에는 이제 타락을 해가지고 부도덕한 집단 세력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상업적인 이권 다툼에도 개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이 유럽을 넘어서 전 세계까지 퍼져나갔고 지금까지 제수이트는 지금은 훨씬 더 옛날보다 더 많은 큰 세력과 힘을 가지고 어떤 기록에 보면은 약 20만 명의 제수이트 단원들이 이제 교황을 앞세워서 자기 마음대로 세계를 조절해 나가고 있다고 이제 발표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 시간이나 그 다음 시간 거의 지금 요 과정의 마지막 시간에 좀 상세하게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 풍자 만화를 한번 잘 보십시오. 지구라고 하는 고기를 누가 물고 있어요? 카톨릭이 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에 지금 여러 가지 정치, 종교, 사회, 이 경제 이런 것들을 누가 좌우한다는 것입니까? 카톨릭이 움직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카톨릭이라고 하는 물고기를 누가 또 물고 있어요? 그림에 제수이트 예수회가 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제수이트는 오늘날 온 세계에 확산돼 가지고 세상의 정치, 경제, 종교를 지배하는 세력으로 뒤에서 움직여가는 흑암의 세력입니다. 제수이트가 앞으로 할 일이 대단히 참 심각하고 무지막지한 일들을 할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구입한 The Secret Terrorist라고 하는 이 책에 보니까 제수이트들이 세상의 온갖 끔찍한 일들을 전부 다 뒤에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조작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약화되었습니다. 개혁자들, 선봉에 있었던 개혁자들만큼 그 뒤를 이은 후계자들이 그렇게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습니다. 잉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그 국가들에서 국교주의를 강화시켜서 엘리자베드 여왕을 교회의 수장으로 인정하라고 하는 교식 통일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국교주의에 의해서 나온 교식 통일령에 보면 교회의 모든 의식을 이 당시 이제 카톨릭하고 개신교가 막 이렇게 섞여 있었던 시대입니다. 종교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양쪽을 좀 서로 통일해서 해보자고 하는 의도로 만들어진 통일령인데 이 통일령에 카톨릭의 교리와 의식의 잔재들이 그대로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던 이 개신교 지도자들은 특히 청교도들은 아주 거세게 반발하게 되고 그러나 국가가 이 청교도들을 탄압했기 때문에 견디다 못해 도망 나와서 처음에는 네덜란드로 왔다가 얼마 있다가 다시 네덜란드에서 1620년에 브리스터라고 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이제 세워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도망을 갔는데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그때 타고 갔던 배 이름이 무엇입니까?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현재 미국의 플리머스에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출발했는데 가다가 많이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남은 사람은 남자 78명, 여자 24명, 합계 102명이 도착을 했습니다. 여자가 귀하죠? 수로 봐서. 그래서 여자를 잘 받들어 모시는 미국 나라. 네. 그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이제 교회를 세우고 왕 없는 나라, 교황 없는 교회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미국에 시작된 청교도의 나라가 오늘날 다시 온 세계를 지배하는, 그 당시 시작할 무렵에는 거대한 개신교 국가로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천주교 국가로 다시 변질되었습니다만, 이 사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2장 15절 6절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 여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상징으로 쓰일 때 여자는 뭐였습니까? 교회죠? 뒤에서, 교회 뒤에서 뱀은 누굽니까? 사단이죠?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했다고 하는 것은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큰 핍박으로 여자를, 교회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쓸어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유럽에서 이 교회를. 누가 여자를 도왔습니까? 땅이 여자, 교회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 땅은 바로 청교도들을 받아들였던 미국입니다. 이렇게 해서 거의 쓸어버림을 당할 뻔했던 교회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어디에서? 미국에서 다시 살아나서 그 뒤로는 미국으로부터 수많은 선교사들이 세계 도처에 복음을 들고 나가서 오늘 우리까지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새로운 교회를 만들기 시작했던 개신교도들도 교회가 같이 타락의 역사를 밟게 됩니다. 사실상 청교도들이 배를 타고 미국 건너갈 때도 이미 교회는 상당 부분 퇴색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떠날 때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같이 떠나지 못했던 교회 지도자 존 로빈슨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 개인으로서는 개신교의 상태에 대하여 탄식해 마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한때 신앙적이었지만 개혁운동을 일으킨 인물들 이상으로는 한 발걸음도 더 나가지 못한 형편입니다. 루터 교도는 루터가 깨달은 것 이상은 더 이상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칼빈파의 신도들 역시 모든 것을 다 깨달았다고 할 수 없고, 그 사람, 칼빈이죠? 그 사람이 남긴 것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불행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들이, 종교개혁자들이 그 당시에는 밝게 비치는 빛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리의 전부를 밝히 깨닫지는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개혁자들이 시작은 했지만 그들이 다 찾아내진 못했습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그 나머지 일을 후계자들이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후계자들이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늘날 살아있다면, 개혁자들이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그들은 분명히 저희가 처음에 받은 빛 이상의 빛을 받고자 갈망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찾다가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성경의 진리를 찾는 백성이라야 하는 것입니다. 찾고 실천할 때 더 밝은 빛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빛을 거절하면 우리는 흑암에 머물러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개신교회가 진리의 빛을 잃어버리고 더욱 확산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일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면서 인간적인 명예와 권위와 재물을 탐하는 일에 이 교회가 빠져서 타락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 도표로 한번 다시 재정리를 해보실까요? 이제 감이 상당히 많이 이제 잡혀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역사에 대해서. 교황권이 언제 확립이 됐다고 그랬습니까? 313년부터 이제 무박해 시대죠. 박해 없는 시대. 교회가 타락한 시대였죠. 538년에 이제 확립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박해가 멎었다가 준비해가지고 박해가 다시 시작되죠? 맞습니까? 이 당시에 스데반 시대를 중심으로 한 요 시대에는 유대교가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기 100년을 중심으로 해서 전후로 해서 313년까지는 누가 박해했습니까?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에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잡아 죽이면 죽일수록 교회가 더 발전합니다. 여기 또 실패했습니다. 유대교도 실패했습니다. 사단의 전략을 바꿨습니다. 교회에 자유를 주고 교회를 타락시켰습니다. 이 타락된 교회 풍토 속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로마 교회, 카톨릭이 이제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누가 박해합니까? 누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까? 교회가. 로마, 타락한 로마 교회가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당히 성공적이었습니다. 집안일을 너무나 잘 아니까 아주 샅샅이 뒤져서 박해를 했습니다. 사정없이 박해했고 교리를 다 뒤집어버리고. 그러던 중에 1517년에 누가 개혁을 시작합니까? 루터가 개혁을 시작했고, 개혁을 방해하기 위해서 1540년에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제수이트 제도가 확립이 되고 교세는 다시 또 약해졌습니다. 재림을 조금 연기해야 되겠네, 뒤로. 그러면서 이제 1620년에 청교도들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미국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교회가, 개신교회가 서서히 또 타락합니다. 1800년대가 되었을 때에는 개신교는 개신교대로 타락하고 로마교회는 로마교회대로 이제 일단 몰락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잠깐 이제 49페이지 보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1800년대가 가까이 오면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역사의 말세가 언제 시작됐다고 했습니까? 1800년대를 전후로 해서 이 지상 역사의 말세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이것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에 세상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씀하셨는데, 큰 지진이 나고, 지금 여기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또 계시록 6장 12절 13절, 여기 보면은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거머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 계시록이 이렇게 되어 있고,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보면은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이 핍박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지진이 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바뀌고 별들이 떨어진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진이 1755년에 났습니다. 이 무렵이죠. 대단히 큰 규모의, 이전에는 절대로 경험하지 못했던 대단히 규모의 지진이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1755년 리스본 지진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얼마 안 돼서 1780년에, 여기 요 근처죠? 1800년 근처. 1780년에 미국 동북부 뉴 잉글랜드 지역에서 갑자기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워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 웹스터라고 하는 유명한 사전에 그 다크 데이라고 하는 날을 찾아봤더니 설명할 수 없는 암흑이 이날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암흑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달이 떠올랐는데 밤 9시경에 핏빛으로 새빨간 달이 떠올랐던 일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성경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남과 동시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또 하나 일어나는데, 요쯤 됩니다. 1800년 직전에 1798년에 교황이 예, 프랑스의 그 나폴레옹 부아폴테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잡혀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교황이 예, 프랑스의 한 장군에 의해서 잡혀간 일이 비오 6세라는 교황이 잡혀가는 일이 1798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황의 세계가 일단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1800년대가 열립니다. 그런데 이 어간에 상당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 1776년에 미국이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그건 아시죠? 미국 독립이 1776년입니다. 날짜로는 7월 4일인가요? 그런데 미국이 독립을 선언했지만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최강국이던 프랑스가 독립한 미국을 정식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황이 잡혀간 1798년에 프랑스가 미국을 정식 국가로 인정을 하고 미국은 이제 세계의 하나의 국가로서 무대에 등장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세계의 역사 무대인데 538년부터 누가 주인공을 합니까? 지금 세계 무대에 교황권이 주인공 노릇을 합니다.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입니다. 이것이 언제 끝났다고요? 1798년에 끝났습니다. 무대 뒤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1798년에 이 무대에 누가 또 등장했습니까? 미국이 세계적인 국가로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온 세계를 자기 마음대로 좌우하지만 성경 예언에 의하면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다시 누구에게 바톤을? 교황권에게 바톤을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역사의 마지막 무대는 누가 장식할 것이냐? 교황이 장식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다시 말해서 교황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준비 작업이 끝나면 이제 누가 등장하시겠습니까? 교황이 등장해서 마지막 세계를 다스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조그만 무리들이 올라와서 이 교황권을 대항해서 진리를 선포하고 싸우다가 결국 은혜의 시기가 끝나면 일곱 재앙이 내리면서 예수께서 재림하심으로 역사는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세한 역사는 마지막 날 이제 공부하기로 하고 어쨌든 지금 이 미국에 관한 마지막 인용문 두 개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인용문입니다. 여기 지금 두 가지 Catholic News Service라고 하는 신문 2001년 3월 24일자입니다. 아마 잡지 같아요. 참으로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인 요한 바오로 2세를 가장 존중하는 방법은 그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의 말씀을 경청하여 그의 가르침과 말씀들을 이곳 미국에서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 교황 말을 잘 들으라 이것이죠. 그 다음 말은 더 재미있습니다. 1960년 존 케네디는 개신교 목사들에게 그가 교황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워싱턴에서 텍사스로 갔다. 2001년 조지 부시는 가톨릭 감독들에게 자신이 교황의 말에 순종할 것을 확신시키기 위하여 텍사스에서 워싱턴으로 갔다. 워싱턴 타임즈 2001년 4월 16일자에 기록된 기사입니다. 이제 앞으로 교황의 어떤 지향하는 목표나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 요소가 있으면 아마도 가차없이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할 것이냐? 제수이트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미국은 이 역사의 마지막 무대에 교황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뭐 일요일 휴업 법령이라든가 또 이 강신술의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세계로 확산되어 나가도록 딱 준비를 한 다음에 바톤을 교황에게 넘기면 교황권이 세계 역사를 마지막에 좌우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이 세계에서는 끝납니다. 이 지금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날 하고 그 마지막 부분과 1800년 어간에 있었던 지금으로 봐서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 심판과 남은 자손에 대한 강의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역사가 흘러왔고 앞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들어보시면 네. 여러분, 이 올바른 역사의 흐름 속에서 바른 진리를 딱 찾아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진리에 굳게 서시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